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만일 내일 일어날 일을 안다면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일 어떤 큰 행운이 닥친다는 걸 먼저 알아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참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거다라는 것을 또 미리 안다면 그럼 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후자는 좀 끔찍하죠. 오늘이 엄청 괴로울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그런 그 노후 대책이라든지 또는 뭐 연금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녀들 대학 등록금이 뭐 미국은 뭐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한국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그 등록금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더 크게 보시면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어떤 미래 산업이 무엇일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죠. 요즘 최근에는 또 이제 알파고라는 그 슈퍼 컴퓨터인가요? 그 천대가 이세돌 9단을 이기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의 뭐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뭐 거창하게 또 이렇게 나오죠. 인간은 참 우스운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플러그 빼면 되는데 그거 켜놓고서는 그냥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어렵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 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야고보 공동체에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저기 어떤 도시에 가서 이쪽 저쪽 어떤 도시가 좋은지 봐서 가서 또 1년 정도 거하거나 또 뭐 1년만이겠습니까? 뭐 얼마 정도 거하면 정말 이익을 우리가 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허탄한 자랑이 나오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와 그리고 그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야고보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오늘 전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먼저 뭐 우려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 나쁜 것 아니죠. 이익을 남기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투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이 건전하게 또 유용하게 유통되게 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자기 공동체 사람들의 이런 측면을 들춰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지적하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현재의 우리 좌표는, 신앙적인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들에게서 본 것은, 아,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반듯하고 정말 좋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육적인 상태에, 말하자면은 세속적인 원리와 또 이 영적인 것으로 포장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과 똑같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합당하지는 않은 바로 그 측면을 야고보가 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런,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허탄한 자랑,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때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이 사람들에게서 생겼다라는 말은 지금 육적인 상태로 빠져있다라는 뜻입니다. 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뭐 비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막 산다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철저하게 이 세속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것, 그러면서 자기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행할 것은 행하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면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아주 단련이 되어 있고 잘 숙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육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이 교우들, 야고보 공동체의 교우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필 때 이 사람들에게서 허탄한 자랑이, 허세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로 가서 한번 덤벼봐. 그런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훈수를 두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윤이 남겨졌는데 이번에 여기 가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루었는데, 분명히 이룬 건 있는데, 그건 맞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서 허탄한 자랑을 본 것이죠. 그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육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증거이다, 이것을 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적이라는 것은 사회 규범에 어긋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법을 안 지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만들고 최대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런데도 육적인 상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육적인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답이죠.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면 주인 되신 그분께 나의 신실과 충성을 우선순위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흐트러져 있고, 그러므로서 세상의 다른 어떤 사안들이 자기에게 이슈화되어서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상태, 그것이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있어요. 모든 건 다 있는데 중심에 하나님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라는 말은 그렇게 특히 좋거나 유쾌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 그것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자,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징계를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강의할 때 소개해드렸던 캔덜 목사님의 좀 통찰을 빌려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으로 먼저 징계하시냐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으로 양심을 경고하고 그리고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양심에 거스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좀 답답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깨어나려고 애쓰고, 그리고 아, 이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진의를 깨달아서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고쳐가는데 하나님 은혜에 의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나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이 물질을 사용하면 나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자기 생각과 더불어서 아버지는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워낙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징계의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가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상황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되풀이하다 보니까 진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러면 그것이 회개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따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자기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따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그 메시지를 못 받았죠. 그리고 타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잘 해보려고 이모저모로 애썼지만 잘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 아, 이거 아닌데, 나의 삶의 방식에, 나의 생각에, 나의 지금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 올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측면으로. 근데 그러지 못하죠. 세 번째 징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품위와 체면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죠. 자질들.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다 흐트러지는 지경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죠. 슬프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그의 계획과 욕망은 성취되지 않게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비참해지는 거죠. 계속 일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이제는 옛날에 가졌던 내 신앙의 내 모습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급기야 자신과 그 물질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지의 그 드높은 품위를 다 손상시켜버렸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실패입니다.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급기야 돼지 사료에까지 생존을 위해서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죠.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그 사랑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참한 자기의 그 떨어진 자리에서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참한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망과 실패의 자리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희망과 새 삶의 소망의 자리이죠. 여기서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 때 또 하나의 징계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 같지 않은 징계인데요. 이제 욕망에다가 다 넘겨주십니다. 그래, 잘해봐라. 이제 잘 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넘겨주시는 거죠. 그럼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좀 이상하게 들리는 징계인데 이제는 자기 바라는 바가 원하고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뭐 그 자기의 그 삶이 이제는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가보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욕망의 성취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큰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언가를 향해서 욕망대로 정진한 것 같은데 삶은 계속 제자리에서 되풀이만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자리로 자기가 정진하면서 몰두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 트랩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걸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넘어가서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좀 우리 영역을 벗어난 징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무용한 존재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cast away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cast away 바로 이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욕망의 질주가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욕망의 전차에다 내 인생을 다 싣고 그냥 달리기만 한다면 그것을 cast away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세상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징계, 아주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중후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도 그냥 불러도 안 오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길로 나가니까 그냥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런 내버려 두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징계의 용어가 거기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다섯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다 나왔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우들, 본문의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우들은 몇 번에 해당할까요? 1번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이죠, 4번. 그죠? 4번이죠. 근데 야고보는 굉장히 원색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도들을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징계처럼 보이지 않는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시의 인생을 살면서 마땅하게 우리에게서 고백되고 우리에게서 실행되어야 될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 나는 지금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랑하는 당신들은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알고 행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헛뜻한 자랑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으로나 어떤 뭐 자신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흠잡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이 공동체에서 야고보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만. 근데 야고보의 말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씨름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또는 그냥 하나님 넘보면서 뭐 이렇게 넘보면서 살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뭐 범죄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씨름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씨름을 하셔야만 이 말씀에 본의가 마음 깊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설교하기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일이 잘 풀리고 좋아지니까 자랑스럽고 그 자랑거리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일이에요. 인간은 미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종용하니까, 그것이 또 자랑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미래는 누구의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스케일과 그리고 높고 깊은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여기서 미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소명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여러 교회 뭐 좀 오래 사신 우리 연륜이 있는 분들은 뭐 권사님 뭐 타이틀이든지 뭐 집사님 타이틀이든지 하여튼 간에 불문하고 점집에 이렇게 의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시켜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웃고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문제 핵심을 이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한다 이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설교 제목에도 나왔듯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또 행할 수 있는 자질도 되어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언제 안 하냐면 마지막 순간에 안 해요. 여태까지 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안 한다라는 거죠. 어떤 성취나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장 자기의 자랑으로 변질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뭐 간증집을 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간증집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자꾸 이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자랑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랑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도 않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바로 복음의 차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세계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고 다 됐는데 결국 나중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하는 걸 보면 세상 차원과 똑같은 차원으로 그냥 홍만 하나 더 붙은 그런 꼴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보았을 때 선을 알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죄다 그랬습니다. 죄.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듯 했는데 그것에 안일하고 그것에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 사업가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 정말 믿음으로 사업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욕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욕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시고 꾸짖으시거든요. 잘못된 거라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마이너리티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면 크리스찬으로서 괜찮다. 욕먹을 짓도 안 했고 평판도 또 뭐 나름 좋으니까 요즘 말로 왜 됐고 있죠. 됐고. 그러면서 나의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윤을 찾아서 취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도 괜찮게 여기시겠지. 괜찮게 여기시겠지. 점점점 이게 바로 문제죠. 하나님과 벌써 멀어져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딱 대면하고 있으면 하나님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대면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과 종된 충성심을 어느 순간부터 슬쩍 놓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세상적인 도덕 기준으로는 발견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바로 여기에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가 아니면 슬쩍 하나님을 놓고 있는가. 우리가 소위 훌륭한 크리스천으로서 스스로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속삭이면서 자위할지는 모르지만 야고보는 아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남들이 괜찮다 하고 나도 스스로 만족할 만하니까 이 정도면 됐고 하면서 영적인 자기 자리에서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육적인 만족의 삶이 추구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평판 좋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평판 좋은 크리스천 직장인들, 크리스천 정치인들, 크리스천 경제인들, 더 나아가서는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 사역자들. 요즘은 평판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당시보다 더 못할지 모릅니다. 이때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게 제도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다음에 그 잔재들만 우리에게 쭉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제도권 교회밖에는 우리는 상상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탁월했을지 우리는 거의 상상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지금 아주 예리한 그러한 그 진단이 내려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대상들에 비하면 정말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갔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도움도 주시고 도움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쭉 걸어왔는데 근데 지금 이만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내 소명 잘했다 자랑합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기 아주 쉬운 것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생각이어야 하고 그 차원에 머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취가 있든지 없든지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비난이 있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어떤 삶의 단계의 끝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몰두하는 신실함과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복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모든 성품과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것 그리고 조건적인 것 이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경향이 너무 짙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제 자신에게도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침체가 있는 건지 그 이유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좀 피곤한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곤 그랬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끌림과 사모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그것으로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영적인 자질 그것을 내가 알고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뜻이죠. 야고보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걸어야 할 영적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그 아래 차원일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아래 차원에도 닿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 흔들리고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사인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누구 칭찬에 휩쓸리지 않고 비난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에 정말 집중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행로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하는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야 하는 그런 그 차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경의의 비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깨우쳐져서 정말 진정으로 영적 도약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한 그 집중과 몰두를 신실함과 충성을 슬쩍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더욱더 몰두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달지는 않고 또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비참함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또는 성취나 또는 실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정말 나로서의 거룩한 존재가 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길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때 정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깊은 은혜의 진수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경이로운 복음의 비밀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